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편으로 모시겠어요. 42편으로 넘어가겠는데 이제 42편에서 좀 길게 72편은 출애굽기 부분이에요. 1편에서 41편이 창세기 부분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42편에서 72편 여기에서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 그 전에 가기 전에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까? 독재자들의 발굽이 그들을 눌렀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아뢰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오는 42편부터 시작되는 7개의 시편에서는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나 본 시편은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체험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떨어져 애굽에 있을 때처럼 여호와의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들에 관한 흥미있는 대조가 나타나는데 창세기 부분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272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엘로임이라는 이름이 15번.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엘로임이라는 이름이 164번이 나오고 여호와의 이름은 30번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이름은 각각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데 엘로힘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나타내고요. 여호와는 뭡니까? 구속에 관한 이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구속에 관한 사건이 나타날 때 나는 여호와로라.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앞부분에서만큼 이 출애굽기 부분에서는 많은 시편을 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19개의 시편을 썼는데요. 그 중에 7개는 레위 족속과 관계 있는 고라 아들들이 시편을 썼어요. 출애굽기 부분에 나오는 모든 시편들은 말세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적 묘사들입니다. 42편에서 72편까지는 우리에게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43편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45편은 통치하려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위대한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본 시편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해석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편들은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미래의 어떤 기간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시편 42편과 43편 요 두 편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거슬러 가다 보면 본 시편을 미래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떠날 때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흩어질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주석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즉 그들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그들의 그 땅을 다시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남은 자들은 오늘날 그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는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의 무리는 종교 문제와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죠. 그들은 이집트, 아랍 그리고 피에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아랍계 쪽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편 42편이 나름대로 이 출애굽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읽어보시자고요.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는가 말이죠. 42편 3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기의 낙망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이것은 요나가 기도할 때 사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42편 8절과 9절을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도 종종 이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요렇게 42편이 끝나버리면 참 의미가 없죠. 그래서 42편은 43편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3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비워놓으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3절을 봐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듣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상실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이 주님께서 빛과 진리임을 안다면 또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과 통일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43편 5절을 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은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또 초림하셨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특별히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초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우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찬송 전에 이제 43편을 나누었어요. 이제 44편 좀 보겠는데요. 우리는 또 하나의 마스겔 시편, 곧 마스겔이라고 하는 게 교훈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고라 자손의 노래인데요. 이러한 기도가 나오게 된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사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예언적 해석은 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예언적이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구약은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구체적인 그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뭐 마스겔이라든가 우리가 또 시편 앞부분에서 살펴본 이런 다윗의 여러 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마스겔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기드온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환난의 날에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은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역사 안에 개입하셨고 또다시 개입하실 겁니다. 44편 2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조치시고 열조를 심으심이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서운 죄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그곳에 이주시키셨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란 말이죠. 자, 3절로 가보세요. 44편 3절입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힘이나 명석함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닌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어요? 40년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심었어요? 아니면 무슨 양을 치면서 고기를 어디로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아니에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 길쌈을 하지 아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단 말씀이죠. 그래요.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에서는 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뭘 다 주셨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44편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야곱이란 그 사람 그 이름이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한다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주는 나의 왕이시니라고 부를 때 이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의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겁니다. 물론 이 시편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지만 보다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 시편을 올바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5절로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그 환난의 날에 경건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아주 그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 놓여 있고요. 그렇게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크나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원수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그 자체 그것을 우리가 사랑한 이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즉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일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개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남녀들을 훼방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혹여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 훼방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해요. 사실 안 하셔야 해요. 특별히 여러분 근거 없는 비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목사라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을 비판하기 전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 비판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옳은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사실인가 이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말씀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목사가 하는 말에 따라 여러분들이 참 영향들을 많이 받으실 터인데요. 그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님은 사실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의 사역자들을 잘 대해주신다면 아마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쁨으로도 헌신할 수 있게 돼요.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것은 대책 없는 비판이거든요. 근거 없는 비판. 정확한 내용을 갖고 목사님 이러이러하시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셨잖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누가 그러는데요.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건 옳지 못하단 말씀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좀 불어넣으세요.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 보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일어나서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죠. 작은 뿌리라고 하는 표현.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은 유대인 성도들이고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자로 내려오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관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이에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카비 시대의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 가운데 하나인 존 실가누스 아주 그 존 실가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는 이러한 관습을 폐지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주무시겠느냐? 라고 되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시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6절을 볼게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구부리시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으로부터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와 도우심을 바라는 호소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